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이사야서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이사야서로 모시겠습니다. 28장입니다. 28장 오늘 좀 보시겠는데 주제는요. 아시리아에 의한 에브라임에 임박한 침입은 미래의 모습이고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를 여기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28장은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새로운 부분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3장에서 27장까지가 한 단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28장부터는 새로운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거죠. 엄밀히 보면 35장까지 또 한 단원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미래였던 예언은 포괄적으로 24장에서 27장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28장에서 35장에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포괄적인 것이 아니고 지역적이고 과거의 성취를 가지고 있는 예언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새로운 부분은 여섯 가지의 화에 의해서 확인됩니다. 그리고 35장에서 지상에 도래할 천년왕국, 뭐랄까요? 특혜에 이어지는 34장에서의 좀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결정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부분은 과거와 미래, 근거리 및 장거리의 시야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역적이고 즉각적이고 일반적이고 먼 거리에 있는 예언들의 조합의 좋은 예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성취되었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들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의 그 북왕국은 곧 아시리아의 포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도래하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남왕국 유다의 경고가 되는 거죠. 이 북쪽 너희들 멸망하는 것 같이 남쪽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살만 에셀, 즉 아시리아의 왕이 기원전 721년에 에브라임을 침입하고 북왕국을 넘어뜨리고 포로로 사람을 잡아갈 때 그 내용들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예언은 철저하게 그 가운데서 이루어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에브라임의 임박한 포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이것은 북왕국에 대한 첫 번째 화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28장 1절로 들어가 보죠.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에브라임은 북쪽 열 지파에 대한 동의어이고 또한 사마리아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취한 자 그랬는데 여기에서의 모습은 문자적이고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이해에 관한한 그들은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영적으로 취한다는 것은 교만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28장 2절로 가보세요.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의 창이람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아시리아는 여기에서 강한 자, 파괴하는 광풍, 그리고 큰 물의 창이람으로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28장 3절을 볼까요?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아마 여러분은 이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하여 인정을 두지 아니하십니다. 예언자는 여기에서 취한 자의 미래를 집어들었습니다. 문명의 높은 수준이 북왕국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사마리아의 언덕에 가서 뭐라 그럴까 좀 오므리와 아합에 의해서 세워진 궁전을 보시면은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여행하면 그쪽으로 그 여행 그 가이드들이 안내를 해 주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충분히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보면 먼 거리에 있는 심판이에요. 가까운 데 있는 심판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먼 곳에 있는 심판, 앞으로 다가오게 될 그런 심판들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지금 예언자는 미래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그날의 표현은 주님의 날을 언급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날은 대환란과 함께 시작하고 천년왕국을 통하여 확대되어지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실까요?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이것은 다가오는 천년왕국에 대한 미래를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됩니다. 북왕국 에브라임의 몰락을 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교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제일 미워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만의 면류관을 쓰고 있으니 그건 당연히 망하는 것 아니에요? 뭐 때려주세요 때려주세요 하는 거나 똑같으죠. 나 혼내주세요 혼내주세요. 참 그러면 안 되죠. 6절로 7절을 볼게요.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심이 되시리로다마는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 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참 잘못된 것은 다 하고 있네요. 참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망하는 것 아닌가요? 해야 될 일을 똑바로 안 하는.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생활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뭐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뭐 혼나도 한참 혼나야 되는 내용 아닌가요?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푼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어떤 그 계시들을 말이야 똑바로 풀어도 이게 될까 말까 한데 똑바로 풀지 아니하니까 할 수 없어요. 이건 망하는 길입니다. 2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다가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뭐 28장 6절 7절에서 우리가 보았다시피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지경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노죠. 철저한 진노죠. 그 다음 14절부터 보면 유다에 대한 경고가 나와요. 14절을 볼게요.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는 그 경고는 어떻게 보면 남쪽 유다에게도 동일한 경고가 되는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하는 것은 남쪽 이스라엘 너희도 올바로 살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경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브라임은 이거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인데 예루살렘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좀 이러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놓치고 있는데 아마도 이러한 놓침들을 통해서 잘못된 그러한 모습들, 온전치 못한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좀 교훈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매맞는 거고요. 28장 15절을 볼게요.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여기에서 여러분 그 사망과 음부와의 맹약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다니엘은요 이스라엘이 적 그리스도 즉 오게 될 왕 죄의 인간 불신앙적인 사람 고집이 센 왕, 바다에서 나온 왕과 영토에서 나온 왕, 사단에 의하여 조종될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쭉 표현을 했다고요. 혹시 여러분 참고하고 싶으시면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니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도 말해요. 의로운 친구들을 사귀어야지 그릇된 친구들을 사귀면 되레 이 사람도 변해가는 거 아니에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물들이고 뭐 영향력을 미치는 게 크단 말씀이죠. 똑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요. 올바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유다에 대한 경고를 계속해서 나누었어요. 찬송 전에도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북이스라엘의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 우리도 잘못하면 저렇게 매를 맞는다, 망하게 된다. 그런데 이게 교훈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뭐 자기들 마음대로 가고 자기들 혼자서 좀 시샘말로 잘났다고 막 이러니까 이게 되냔 말이죠. 한번 계속 성경이 뭐라고 교훈하고 있는가? 유다에 대한 경고거든요. 28장 17절을 볼게요. 나는 공평으로 줄을 삼고 의로 줄을 삼으니 추루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은 곳에 넘칠 것인즉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점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박이 심판하고 물이 숨은 곳에 넘친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은 스며들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아주 낱낱이 다 찾아낸다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날 같은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오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이 다 보아두셨다가 한꺼번에 심판하실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경고로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20절을 볼까요?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나니, 여러분은 짧은 침대에서 자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조금 좀 저 키가 좀 큰 편이거든요. 182 정도 되니까 좀 큰 편이죠. 적은 키가 아니죠. 그런데 침대 같은 데 어쩌다 이렇게 작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요. 그래서 발이 이렇게 나와 있다더구나.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불편한데요. 그러한 그 침대가 길지 못하고 이불이 없는 그런 데서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즉 고통, 고난을 말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에게 100년간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침내 이르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백성에 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그것을 우리가 좀 이 28장 뒷부분에서 좀 보게 되는데, 25절부터 이제 보시면은 다른 종류의 곡식과 그것을 까부는 다른 방법에 관해서 말을 하면서 이것이 진정으로 그 땅에 이루어지게 될, 나타나게 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25절을 볼까요?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작은 씨앗은 소회향, 간혹 회향품의 열매 혹은 뭐 시라, 이것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미나리과 식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아마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그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회향, 소맥, 대맥, 귀리 이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소출이 안 나게끔 하니까 이것이 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좀 이 피해가 되는 거죠. 큰 어떤 그 환란이 되는 거예요. 27절, 28절을 보죠. 그럼 28장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소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농부들은 약한 씨앗 있잖아요. 이 곡식을 터는 데 있어서는 주의해서 털어야 된단 말이죠. 저는 뭐 농사를 접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깨를 이렇게 추수할 때는 그 잘 털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르르 떨어져가지고 땅에 다 데워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콩 같은 거를 털 때에는 뭐 도리깨질해서 이렇게 털 수가 있죠. 뭐 벼 같은 거 할 때는 또 다른 방법이고 보리 같은 거 할 때는 다른 방법이고 이렇게 그에 맞는 추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웬걸요? 함부로 막 대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그거에 맞게끔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맞게끔 우리가 처신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뭐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살고 그러니 이게 되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30절에서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놓으리라. 같은 마태복음 13장 41절에 보면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며, 여러분 결국에 가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조용조용 또 분명하게 이렇게 처신하고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안 된다 하는 말씀이죠. 뭐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몰라서 못하고 몰라서 실천하지 않는 것은 아닐 줄로 알아요. 다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행동으로 옮겨야 그게 진짜 신앙이 되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할 때 진짜 신앙이 되는 것이니까요. 이제 29장으로 가보실까요? 29장의 주제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임박한 미래의 예언들, 그리고 그 예언들이 왕국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의 예언은 아주 그 제한적인데 예루살렘, 남유다에 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침입자들, 그 마지막 침입자들인 이방인들에게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될 시기인 산헤드립 침입에서부터 메시아가 오고 그분의 발이 감람산 위에 오게 되는 어떤 영적 왕국이 확립될 때까지를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 이사야서 29장과 마태복음 23장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이렇게 좀 비교해서 보면은 참 좋을 줄로 압니다. 제가 좀 이렇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좀 그때그때 신약에 있는 말씀들을 예로 좀 들어볼게요. 자, 예루살렘 역사와 예언에 대한 말씀이에요. 29장 1절로 가보십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친이 성읍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연부터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예루살렘은 아니엘의 이름 아래 계획된 도시입니다. 이 아리엘은 사자 같은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데 사무엘상 23장 20절에 보면은 또 갑수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니 저는 호용한 일을 행할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한 사자를 죽였으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사자의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 에스겔서 43장 16절에 보면 같은 말이 제단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위에 모두 다 예루살렘 도시에 대한 뭐라고 하죠? 타이틀에 적합한 그런 내용들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더욱이 거기에 다윗이 머물렀던 곳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뭐 그것은 뭐 당연히 예루살렘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죠. 이 예언은 이사야 시대에 실현되기 시작하였고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 거리를 가보신다면 이 예언이 실현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 되어서 실현되게 될 것이니까요. 2절로 가보세요. 내가 필경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내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가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또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죠. 3절로 5절을 볼게요.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치며 군대로 너를 애우며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지키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불려가는 겨 같으리니 이 일이 경각간에 갑자기 이룰 것이라. 이 예언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도시에 오기 전과 그 도시를 멸망시키기 전에 주어졌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방인의 시대의 시작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누가복음 21장 24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의 시기가 성취될 때까지 이방인들에 의해서 유린되게 될 것이다 라고 교훈을 하셨으니까요. 예루살렘은 다시 도시에 비교하여서 더 자주 포위되고 더 정복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내용은 예수님 그 이후로 아마 역사적으로 한 27번이나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았다고 하니까요. 그 내용에서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거의 매번 예루살렘은 멸망하였습니다. 도시가 부서질 때로 부서졌고 아마 그 재만 남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6절로 8절 좀 보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휘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은 치는 열방의 물이 곧 아리엘과 그 보장을 쳐서 곤곡해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주린 자가 꿈에 먹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예루살렘의 마지막 포위 공략은 가장 나쁜 것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개입하실 것이고 그의 백성을 멸절로부터 구원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를 스스로 확립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왕이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이사야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